어느 형제가 메르스 걸릴 확률을 그 통계학을 전공하는 형제인데 통계학적 측면에서 조사를 해왔어요. 결론은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만큼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죠. 이제 장마만 지나가면 메르스도 한풀 꺾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은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60년 넘게 철책선을 지키고 155마일을 육해공군이 지키는 이유는 어느 날 한방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서 매일매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아, 오늘 하루 쉬지. 거기에서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성문에 이르는 날까지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오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또 제직회가 예배 후에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뭐 뒤에 뭐 있다고 이 설교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그것도 또 습관이 되고 은근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끝내고 재직회는 재직회대로 또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시바가 또 나오죠? 이 사람 좀 그냥 수박이라고 할까요? 아주 발음하기가 불편해서 굉장히 읽기도 거북스러운데 우리 설교 시간만은 그냥 수박으로 바꿉시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누가 욕을 하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과일 크기로 욕을 하더라고요. 이 수박 같은 놈이 막 그러면서 과일 중에 수박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뭐 참외 같은 놈이 뭐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 과일의 크기에 따라서 욕의 농도가 세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걸 봤어요. 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왕국은 지금 절대절명의 붕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바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섬기라고 주었던 종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사울의 다 종들이었죠. 근데 이제 왕국이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도 넘어왔는데 므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애정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만큼이나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해서 므비보셋을 다시 복귀시키고 또그 아들에게 이 종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시바가 굉장히 살림 규모가 큰 종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15장을 좀 볼까요? 15장. 15장이 아니고 몇 절을 보시냐면 제가 이 적어놨는데 지금 어디다 적어놨는지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이 종에게 이따 생각나면 펼쳐서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 종에게 종이 20명의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고 살림 규모가 꽤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므비보셋을 섬기도록 붙여줍니다. 근데 지금 그 종이 주인 무비보셋을 어디다 두고 그냥 혼자 덜렁덜렁 무슨 과일, 떡, 포도주 이런 걸 담아서 망명길에 오른 다윗을 지금 마중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보십시오.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당연히 시바도 왕을 맞으러 나왔다면 이 시바도 결국은 망명자예요. 그렇죠? 망명하는 왕을 마중 나왔다면 이 종도 결국은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안 보여요?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묻는 게 당연하겠죠. 물은 겁니다. 자, 그때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왕이 어떻게 묻는가를 잘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사울이죠. 사울의 집안을 얘기합니다.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염두에 두고 후에 이 무비보셋이 다시 잃어버린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것을 시바가 다윗에게 넌지시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괘씸한 경우가 다 있나?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저기 초목도 없는 황폐한 땅에 숨어있던 요나단의 아들을 거두어서 왕의 식탁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이 시바라는 종을 붙여서 또 사울의 모든 토지를 다 복권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식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그 종 시바는 쫓아왔는데 정작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먼 훗날 잃어버린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세상이 심험하구나. 내 처지가 이렇게 되니까 은혜를 입은 것도 다 의미가 없구나. 은혜를 베풀어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다윗이 선뜻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4절을 볼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 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비록 망명길이지만 아직도 형식은 왕이에요. 당장 볼 것도 없이 그 종에게 내가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었던 모든 토지, 땅을, 그러니까 사울의 토지와 땅이겠죠?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처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입장에서는 횡재죠, 횡재. 안 그래도 아들들도 많고 종들도 많은 살림 규모가 꽤 있는 종이었는데 계속 무비보셋을 섬기는 남의 집사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명길에 오른 왕의 말이지만 사울의 모든 토지를 선뜻 그거 다 너 가져라. 그럼 배은망덕한 녀석한테는 그거 계속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큰 실수를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같으면 시간을 좀 두고 알아봤어야 옳았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런데 나중에 거짓말로 들통이 납니다.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입성을 하는데 세상에 누가 마중을 나오냐 하면 므비보셋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이때 므비보셋의 입에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보고됩니다. 우리 1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9장. 왕이 이제 복권을 하죠. 24절. 24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종 시바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울의 집 왕권 회복을 꿈꾼다고 분명히 시바에게 들었는데 돌아와 보니 이 두 다리를 못 쓰는 므비보셋은 다윗이 망명길에 오른 그날부터 옷도 꾸미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가 정말 그런 사울 왕국의 회복에 대한 본심이 있었다면 그런 연극을 할 필요가 없죠. 돌아와 보니 그때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길게 기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옷도 안 빨아입었어요. 이거 연극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연극이 절대 되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래서 더더욱 이상해서 다윗이 물은 겁니다. 너 어떻게 나하고 같이 길을 떠나지 않았느냐? 진의가 뭐냐? 질문을 했겠죠? 대답합니다. 므비보셋이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은 누굽니까? 시바입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어오리까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바의 거짓말에 누가 넘어간 거죠? 다윗이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속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16장에 걸쳐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발견해야 됩니다. 16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시바의 거짓말. 두 번째가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도 곧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이도벨의 끔찍한 계략이 소개됩니다. 16장에. 근데 이 세 개의 사건이 각각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사건이에요.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망명길에 처참한 도망길에 오른 다윗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마치 바둑판으로 말하면 복귀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수없이 살피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끔찍한 고통이에요. 다윗은 누구를 속였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속입니다. 그 거짓말이 훗날 다윗에게로 그대로 되돌려져요. 그래서 므비보셋의 종에게 속아서 이런 엉뚱한 결단과 결정을 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자, 16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6장 두 번째 5절을 보세요.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여기 이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울이 어디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말하자면 사울의 옛 고향을 지금 들어온 겁니다. 누가? 도망길에선 다윗 일행이. 근데 거기에서도 어디에 지금 이르렀어요? 바울임의 이름에. 바울임을 기억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연상되는 현장이었죠. 바울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바울임에서 시므이라는 사울의 집 친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성경에서 아마 가장 저주를 퍼붓는 유명한 상징적 인물이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사울의 친족입니다. 저주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게라의 아들이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론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 시므이가 사울의 이 처참한 결과를 뭘로 전선을 잘못 이해하냐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재앙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자, 근데 사실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었어요. 시므이는 끔찍한 언어를 총동원해서 아마 성경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욕쟁이일 거예요. 다윗에게 험악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부하들이 분기탱천해서 저걸 왜 가만두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되었다지만 저런 인간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나 출애굽기에 보면 왕을 저주하는 것은 율법에 죽이도록 돼 있어요. 이거 율법으로 지금 어긋난 행위를 시므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대가에 대해서는 다윗이 손을 대지 않고 솔로몬 때 이 시므이는 처벌을 받아요. 죽죠. 아들 솔로몬이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망명길에 들어선 다윗은 1절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다 같이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핏달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장난 아니었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그 욕먹는 것도 피곤해요. 맞아요. 심신이 막 곤죽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바울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바울임의 이 슬픈 역사를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6절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16절. 1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자기가 과거에 버렸던 아내죠. 그 아내는 버림을 당한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자기 처 아니죠.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기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 결혼마저도 사실은 정치적인 결혼이었어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어디까지 따라왔다고 되어 있죠? 예, 바울인까지 따라옵니다. 울며 울며 남편이 빼앗겨가는 아내를 쫓아서 바울인까지 쫓아와. 이 대목은 우리가 앞서 한번 보았던 현장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16장에서 다윗이 평생에 씻어내야 될 악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복기시킵니다. 네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이었는지 아느냐? 네가 버렸던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미가를 그 남편에게 빼앗아온 일이 얼마나 무도한 짓이었는지 아느냐? 이 하나하나 확인을 시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 안에 영혼의 독소들을 복기시켜가면서 뽑아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낙향한 제자를 찾아가서 배반했던 그 현장을 그대로 바닷가에서 재현해내죠. 타는 숯불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며 퍼부었던 제자를 향해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시고 사랑을 확인하죠. 지금도 나 사랑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새벽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16장 15절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옵니다.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권을 견고히 할 계략을 꾸미는데 거기에 가장 혁혁한 조언자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앞을 보세요. 이 아히도벨은 사실 원래 누구의 부하였습니까? 네, 다윗의 부하였어요. 다윗이 전세가 기울었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판단한 분기점이 아히도벨의 돌아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은 얼마나 전략가였는지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그의 모든 건네주는 말은 하나님 말 같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23절, 16장 23절.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대단한 지략가죠. 다윗에게도 아이도벨은 전략가요? 좋은가요? 지략가였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통째로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아, 이 판세가 이미 기울었구나 하고 망명을 사실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 이제는 다윗의 부하였다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어떤 끔찍한 조언을 하냐면, 자, 성경을 보십시다.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여러분 여기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잠깐 앞을 보십시다. 원래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망명길에 사실은 제사장들과 함께 동행하여 따라 나섰던 사람인데 다윗이 말리죠. 너까지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안 좋다. 너는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처럼 꾸며서 궁궐에 들어가 있어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다윗이 친구 후세에게 계략적으로 사실상 궁궐에 심어놓은 첩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은 말도 못하는 음모와 계략과 궁궐의 정치가 뒤에 엉켜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무언가를 지금 꾸준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궁궐 안에서는 아이도벨과 다윗의 친구 후세와 치열한 정치적인 머리싸움이 벌어져요. 자, 그 내용을 좀 더 보십시다.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근데 여기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에게 환호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여기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거짓으로라도 친구에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언어플레이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했을 땐 그게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건지 압살롬을 가리켜 말하는 건지 그 본심은 본인밖에 몰라요. 그런데 후세는 사실상 압살롬을 향하여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망명길에 피해 있는 자기 친구, 언젠가는 이 궁궐에 다시 돌아올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1절 이름이 수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다윗의 절친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할까? 압살롬은 자기에 대한 환호인 줄로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것이 네 친구에게 후대하는 것이냐? 그러자 후세가 대답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예, 택한 자에게 나는 속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압살롬을 두고 거짓 위장에 신임을 얻기 위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신임장을 얻게 됩니다. 20절. 이제 드디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이 사람도 다윗의 부하였어요.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출입하는 모든 눈앞에서 동침을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 고대 시대에 정치판에서 그 판세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미 나단이 다윗을 지적할 때 예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다윗을 찾아온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섭죠.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은 이미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에게 나단이 예고했던 책망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 16장에 와서 그 일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벌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아이도벨이 냈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야, 도대체 아이도벨은 무슨 철천지 원수가 다윗과 적기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으로 넘어가서 압살롬에게 이런 끔찍한 재언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아이도벨의 족보를 캐야 됩니다. 자, 아이도벨의 족보를 캐면 무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11장 3절을 보세요.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옥상을 거닐다가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의 딸이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밧세바가. 자,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20장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물로 지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옥상에서 아들에게 수모를 겪었던 후궁들은 후에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생과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 살펴보았던 이 엘리암, 누구의 아버지죠? 바세바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바세바는 누구의 손녀입니까?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손녀딸이 다윗에게 엄청난 씻어낼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손녀 사위가 다윗에게 아무 죄 없이 살인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뭡니까? 가정 파괴범이죠. 한 인생을 무너지게 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암은 바로 아이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가 됩니다. 우리아는 바로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녀 사위죠. 그런 말이 있나요? 뭐 어쨌든 손녀의 남편이니까.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아이도벨의 다윗을 향한 배반은 이런 끔찍한 은밀한 가족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이도벨이 어떻게 갚아줍니까? 옥상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죄가 어디서 발단이 되었나요? 바로 옥상에서 발단이 됩니다.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백주대낮에 드러낼 것이다. 근데 그 음모가 아이도벨에 의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의해서 채곡채곡 준비되었다가 압살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되갚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히 슬픔을 겪어야 됐던 10명의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햇빛도 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생과부로 지내게 됩니다. 16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어요. 시바의 거짓말,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 마지막 아이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후궁들이 옥상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백주대낮에 만민이 보는 앞에서 겁탈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격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평안할 때가 아닌 망명길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정확히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공의의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국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의 일생 속에서 만나요. 그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세의 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무지몽매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역사를 심는 소중한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눈뜨는 순종의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 찬양할까요?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죄의 본질이요, 죄덩어리들입니다.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 긍휼하심에 한 주를 맡깁니다.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십자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